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즉하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요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톨릭이라는 이 종교 안에는 당연히 신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하고 있죠. 이 가톨릭 신학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류가 이루어지지만 그 모든 신학을 하나로 모아주고 그리고 그 모든 신학을 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궁극적인 의미, 뭐 종교적인 의미를 담아주는 것은 다름 아닌 종말론이라는 신학의 영역이 됩니다. 가톨릭이라는 그리스도교가 하나의 어떤 교의체계나 뭐 철학, 사상체계를 넘어서서 어떤 종교적인 전망 또 영적인 희망을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이 종말론 때문입니다. 그럼 이 종말론은 내용이 뭘까요? 뭐 종말이라고 하면 지구 멸망 같은 단어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종말론은 말 그대로 하자면 뭐 끝에 대한 학문 그리고 그 끝은 그냥 멸망이나 소멸과 같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것은 다름 아닌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그리스어로 마지막 것, 마지막 것들이라고 하는 타 에스카타라는 단어랑 학문 로지아라는 말이 합해져서 에스카톨로지아라는 그렇게 만들어진 용어가 되는데 그래서 종말론은 마지막 것들에 대한 학문이다, 배움이다라는 게 되죠. 그리고 그냥 마지막 것들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그 마지막이 시작이 되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학문이 됩니다. 그리고 종말론은 그런 의미에서 궁극적인 희망에 대한 학문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신학의 최종 분야로 회자되는 종말론은 적게는 현세의 삶을 넘어서 희망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써 우리의 앞날을 신앙 안에서 성찰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넓게는 우리 인류의 앞날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 주는 의미 있는 신학이 바로 종말론이 됩니다. 그러면 이 종말론의 시작은 어디쯤 되겠습니까? 종말론은 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끝의 시작은 어딜까요? 뭐 떠올리다 아시다시피 바로 창조가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인간과 세상의 역사에 시작이 있었다. 처음 있었다라고 믿는 신앙이죠. 그리고 그 시작은 원대한 계획을 염두에 두신 하느님께서 이루셨고 그게 바로 창조 사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라는 사건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한 사건이기 때문에 또 동시에 존재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인간이 언급할 수는 없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창조의 목적을 통해서 그것을 해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창조의 목적이 곧 종말론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피조물이 온 이유, 인간을 한정짓는다면 인간이 이 세상에 온 이유, 그 시작을 설명하는 것은 바로 다시금 그 시작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종말론은 창조론의 속편이자 창조론의 완성편이다. 천지 창조의 완성은 바로 종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인생이란 길 위에 선 인간이라는 나그네에게 그가 나아가야 되는 하나의 이정표, 하나의 지도가 되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미사 안에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모 승천은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에 대한 희망을 그대로 담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례도 보시면 일독서는 요한 묵시록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이독서인 고린도 1서에서도 바로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루카복음에서도 성모님의 노래는 사실 그 희망들은 현세적인 희망이 아니라 신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바로 죽음 다음의 희망, 부활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모님은 종말론적인 희망 안에서 여생을 살아가신 대표적인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승천이라는 사건은 예수님의 승천을 인간이 그대로 계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성모 승천이라는 것은 성모님의 여생 동안 그분이 가지셨던 희망,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아들을 결국에는 만날 것이다. 뭘 통해서요? 죽음을 통해서 만날 것이다. 그래서 죽음이 희망이 되는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승천이라는 것은 부활과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단어의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답이 사실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은 그 부활에 대한 추상적인 관념을 승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구체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 물으면 한마디로 대답하면 다름 아니라 하늘로 돌아가는 사건이다. 그래서 승천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저 하늘 위에 신이 계시다고 여겼죠. 그냥 추상적인 하늘이 아니라 전체 저 하늘 위에 구름 위에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신을 하늘님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지금의 한국 가톨릭은 그 하늘님을 한자말로 천주라고 하고 또 가톨릭을 우리는 천주교라고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글로 하늘님을 하느님이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그 조상들의 신앙을 가톨릭 신앙에 담아서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승천이라는 것은 부활에 대한 계급 나누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높은 분이라서 마리아 정도 되셔야 부활을 하시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부활을 하고 누구는 낮은 사람이라서 우리는 마리아 정도 성모님 정도 안 되니까 부활을 땅 아래로 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부활의 추상성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이 승천이고 그래서 부활하게 되는 존재라면 누구나 승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승천이라는 보편성을 성모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의 승천 사건은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희망을 그대로 담고 있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현세의 생에서 볼 때 현세적인 복을 어느 하나 제대로 받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모님처럼 말이죠. 그 사람의 인생이 하느님 보시기에 지극히 아름다웠다면 그는 충분히 죽음과 부활이라는 승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그 생명 안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영원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멸망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희망에 대한 신학이다라는 거죠. 이 종말론을 통해서 지금의 전 지구적인 문제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맺지 못하는 실천에도 의미가 담기는 것은 바로 이 종말론적인 희망 때문인데 이를테면 기후위기에 대한 인간의 대처가 그렇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미 이제 지구의 기후재앙은 인간이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올해 여름도 마찬가지죠. 그 말은 인간이 이제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재앙을 막을 수 없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다 자포자기해서 여태까지 해오던 각자 나름의 환경을 지키고 아끼기 위한 행동들을 모두 포기해 버려야 되겠습니까? 이를테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결국 재앙이 올 테니까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리고 소비도 무분별하게 마구 해도 된다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나의 행위가 기후재앙을 돌이키게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동이 나의 선함을 지켜주고 나의 인격을 지켜주고 그리고 나의 신앙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지켜줌이 바로 무슨 소용이 있는가? 결국 마지막 날에 그런 나의 행동과 마음에 대한 보상을 하느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희망은 세상의 가치로 흔들거나 없앨 수 있는 무엇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온전히 하느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그 많은 순교자들도 바로 이 종말론적인 희망 안에서 그들에게 가해지는 고문과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인 존재들입니다.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모든 권리도 빼앗기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남은 목숨마저 빼앗기게 생겼는데도 그 속에서 순교자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희망, 부활에 대한 희망 안에서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낸 것이죠. 그 희망을 우리는 종말론적인 희망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희망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의 촛불과 같은 겁니다. 바깥에 있는 촛불은 작은 바람만 불어도 꺼질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의 촛불은, 희망이라는 촛불은 그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도 끌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 마음을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지키기만 한다면 그 촛불은 어느 누구도 끌 수 없는 궁극의 희망이 됩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종말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종말은 곧 희망이 되죠. 그 종말이라는 희망 안에서 또 신앙생활 잘 이어나가야겠습니다.